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돈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심을,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운 친척이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대로 지금 이민을 왔어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몸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잘 돌봐주었습니다. 방도 한칸 내주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가게에서 일도 가르쳐주고 월급도 주고 방세도 안 받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 친척이 어느덧 잘 성실하게 일을 배우더니 돈도 이제 못 모으고, 그래서 가게를 차려서 이제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배운 대로 가게를 잘 차려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뿌듯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내가 도와줬는데, 도와줘서 이렇게 잘 자리를 잡은 그 친척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친척의 가게가 점점 번창을 합니다. 너무 잘 돼요. 동종업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가게에 있는 손님이 그 가게 때문에 점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매상이 주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척에게 가졌던 그 뿌듯함, 감사한 마음은 아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더잘 돼. 그 이후로도 더잘 됐어요. 그래서 차를 바꿨다, 집을 새로 샀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아마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말이야. 사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친척이. 그런데도 그 마음이 벌써 다 무너지고 속상하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애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마음이, 좋아했던 마음이 증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와 비슷합니다. 사촌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이름이 없었을 때 침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명성과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각 지방과 요단강 부근의 사람이 요한을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각 지방 요단강 부근이면 온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명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 부자 다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고 듣고 회개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하고, 그런데 침례를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침례 받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침례 요한의 카리스마가, 침례 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명성은 그냥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왕궁까지 전해졌습니다. 헤롯, 그 당시 왕인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잡기는 잡아도, 옥에는 가두어도 죽이지는 못해요. 무서워서. 정말 그런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가 침례 요한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전 생활은 목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사역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에게 나온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후에,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요한이 침례를 주는 가까운 곳에서 침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당연한 거겠지만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했으니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거기에 가본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이 예수란 분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그런데 외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외쳤던 말씀?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또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누가 했던 사역? 침례 요한, 자기 스승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원조는 누군데? 자기들 스승인데, 침례 요한인데. 아마 속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더 속이 상하는 건, 더 화가 나는 건, 거기 갔더니 낯익은 사람들이 많아.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화가 날 대로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했다.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사함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 원조냐? 아니다. 이분은 우리 스승 침례 요한에서부터 배워간 거지 진짜 침례, 진짜 복음은 누구에게 있다? 침례 요한에게 있다. 우리 스승에게 있다. 이 예수는 우리 스승의 사촌이고 우리 스승한테 배워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지 진짜는 우리 스승이다 라고 거기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말싸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아류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가짜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승이 다 가르쳐 준 거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가죠. 그리고 와서는 자기 스승 침례 요한에게 와서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속이 상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그들이 요한에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때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 있잖아요. 그 인간이 선생님한테 배워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선생님 가만히 왜 가만히 계세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에게, 스승에게 울분에 차서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한 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메시아 아니라고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메시아 아닌 걸 아는 것, 잘 아는 사람들이 너희여야 하잖아. 너희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저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신부를 취하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나는 예수님 잘 된 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우리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저희 아버지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제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그는 더욱 높아지신다면, 그분이 높아지신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그 고백을 침례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놀라운 고백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이 잘 되시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잘 되시면 누구도 잘 돼야 되죠? 나도 잘 돼야 되죠. 그렇죠? 주님이 잘 되시는데 나는 상관이 없다. 그 고백을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이 억지로 이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속상한데, 배 아픈데, 싫은데 예수님 앞에 립서비스로 말만, 이분이 메시아니까 이분이 흥해야지 잘 돼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쁘다. 신랑 친구처럼 결혼하는 신랑이 있는데 그 옆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난 너무 기쁘다, 난 너무 감사하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만 높아지면, 주님만 잘 되시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요한의 고백이 주님만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다 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님만 높아지시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기쁘고 나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만 높아지신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맹신하냐? 광신이지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왜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건데, 어차피 나를 위해서 믿는 건데,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것, 내가 어쨌든 나를 위해서 신을 두고 신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같고 모양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쌍해져라고, 어떤 사람은 백년 묵은 나무에 절하고, 어떤 사람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나 잘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나 나쁜 일 생기지 않게, 잘못하면 이거 안 하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겉보기는 다르고 다르지만 그 중심에 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뭘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뭘 가져도 상관없다고, 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무슨 종교를 가져도 종교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맞아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나의 잘됨을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어쨌든 내가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하나님만 높아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주님만 높였던 침례 요한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정말 계집아이 유희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잘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종교가 더 좋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 종교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관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항상 인간에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너 원하는 거 있지? 그 신이 줄 거니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라라고 주문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는 그것, 너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대가를 이미 치르셨다고. 왜? 저번 주에 우리 배웠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거듭남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데 우리를 여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종교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정말 새로운 고백인가? 우리는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침례 요한만 할 수 있고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그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볼 때, 당신만 잘 된다면, 너만 잘 된다면 나는 진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나는 괜찮은 것 같다.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을 볼 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만 높아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하나님만 높아지시기로 작정을 하고 노력한다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까요?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감에 정말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가시밭길이라도 사랑하는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유능하고 신앙이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 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이 뭡니까?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면 진짜 사역합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선한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신앙 좋은 척, 나도 잘 돼야지 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을 안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저번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암 같은 죄, 우리를 죽이고 있는 죄가 있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 몰라도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우리를 고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나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알아가지 않고 상대방을 알아가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알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께 관심을 두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의 사랑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죄짓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나인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덕,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를 살리기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높아지시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 고백은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건 난 믿을 수 없어라고 거부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치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그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만 높아지시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침례의원처럼 잊혀져도 사람들이 보기엔 비참한 죽음이라도 침례의원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기쁘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